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 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 사슬에 매었어도 새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 쓰나 산에 쓰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본 스토리는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뭐 드물게 듣는 얘기는 아닐는지 몰라도 사실상 고대 신화 같은 데서나 나움직한 그런 부류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낭백에 떨어져 다 죽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천 마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런 스토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그럼 이 스토리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본문을 살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광인의 스토리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사탄이 악행을 행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귀신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떤 처지에 빠지게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귀신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종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하고 귀신은 다릅니다. 사탄하고 악년도 다르고, 사탄은 이를테면 악의 우두머리고, 귀신들 혹은 악년들은 그 부하들이에요. 사탄은 귀신들을 혹은 악령들을 부려서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그 동편인데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광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그 사람의 그 광태, 미친 짓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고 사람을 고랑에 채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 다 끊고 고랑 다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군대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군사 단위 중에 레기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레기온은 가장 큰 부대단입니다. 병력이 한 6,000명 됩니다. 군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6,000명의 그 귀신들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뭐 반드시 6,000명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수천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귀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귀신은 안 믿어요. 그런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인 귀신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귀신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귀신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 자체를 보면은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귀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정신과 마음이 귀신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지만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 됩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귀신에게는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귀신 잡힌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특정 개인의 비밀을, 쪽집게를 집어내요. 평소에 도저히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야. 서로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은밀한 비밀을 집어내서 사람을 굉장히 당황하게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초인적인 그런 지식이 있고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욥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사탄이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파괴시킵니다. 재앙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귀신들이 가진 지식 가운데 아주 특이한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라사 귀신은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랬어요. 어떻게 들으면 신앙 고백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영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저항했습니다. 귀신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알아보거든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70인들, 12사도 말고 70인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귀신들도 복종했다 그래요. 근데 귀신들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속인인데 아주 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의 계측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주 정상이에요. 전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는 완전히 딴판이 돼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목소리까지 변하고 얼굴의 형체까지 변하고 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혹은 사탄의 영감을 받고 사탄의 통제와 영향을 받고서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부패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인텔렉츄얼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라사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한 것은 수적으로도 많다 그런 뜻도 있지만 파괴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삶을 아주 망쳐놓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사탄의 목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타락 때문에 마모가 됐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깎아버리려고 아주 안간 힘을 다 쓰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의 상태가 뭐냐 그러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인간의 정신적, 신적, 육체적 측면의 황폐함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아, 한 사람이 정신 좀 나갔다, 뭐 미쳤다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 보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반증하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 그 사람을 묻고 막 이렇게 어떻게 세뭉치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잖아요. 본인도 어떻게 해서 풀려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미친 사람에 대해서 야수처럼 울부짖고 옷 다 벗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맞게 해치는 자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근데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삶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무덤사에서 살았죠. 무덤사에서. 굉장히 시사적인 말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류의 현주소가 되냐면 무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아주 거대한 공동묘지예요. 지구라는 이름의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갇혀서 삽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구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그 상태가. 전적으로 귀신들에게 압도가 돼서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정하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광인을 구해주기로 하시고 이렇게 상대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 못하죠. 그 죄인들의 상태가 때로는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 표현하려도 내가 그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무슨 뭐 아무리 인간의 단어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이 광인이 그런 상태죠. 그럴 때 우리가 아 소리 내서 주님께 외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 무정한 발언이에요. 왜냐면 그런 그 사람 상태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어쩌고 그럴 상태가 아니야.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는 거죠.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광인의 마음을 읽으시고 고통받는 인간의 비참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찌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께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는 가망이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지구라는 대형 무덤에 갇힌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겠다는 그런 뜻이 없었다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지구가 됐을 것이에요. 우리는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우리가 의식을 했든지 의식을 못했든지 간에 사탄을 따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들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주소가 이 지구 공동묘지니까 여기 다 갇혀서 살았으니까 죽은 거는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들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살피겠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포에 떨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은 말을 했잖아요. 왜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를 괴롭히냐고. 심판날이 한참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날이 아직 멀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들여다닥쳤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된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렇게 도전이 되죠.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부정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귀신이 말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 앞에서 대항을 하지 못하고 피할 길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파워풀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돼지떼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서 돼지에게 들어가 달라고 간청했어요. 지옥 아니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귀신들이 어떤 몸이 있는 어떤 육체, 그런 물체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상한 요청이에요. 귀신들이 동물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현상이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의 행위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낭백에 다 돼지떼가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돼지떼가 미치잖아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거라사 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지역이 돼지를 기르기 때문에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모르지만 원래 유대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자꾸만 이방화되고 하는 바람에 돼지를 기르고 이방민족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00마리의 양돈 사업을 이제 했는데 동네에 큰 수입이잖아요. 2,000마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다 빠져서 몰살해버렸으니까 큰 충격이었죠. 그런 일이 뭐 전혀 전무후무한 일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동네를 떠나달라고. 귀신 들렸던 자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 입에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어요. 아무 상관 없다.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주민들의 입에서 사실 내용적으로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나가주십시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원치 않았습니다. 귀신들의 입장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민들도 귀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거라사 광인은 실제로 실제로 귀신들이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데 거라사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미치진 않았지만은 사탄의 악한 영향 아래 살고 있었어요. 사탄이 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 미친 거 뭐 그게 큰 대수야. 아직도 괜찮지. 2000마리의 돼지만 건전하다면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만약 그들이 비참하게 짝이 없는 광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했더라면은 돼지들의 손실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보다 돼지 수입이 그 사람께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한 사람 망하더라도 혹은 백 사람 만 사람 망하더라도 내 물욕을 채우고 내 권세욕 내 권력력을 채워주고 육욕의 만족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사상입니까? 사탄의 사상이에요. 어떤 행태로든지 사탄의 사상을 따르는 인간들은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한 동네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무덤과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울부짖는 그 광인은 사탄의 마수에 사로잡힌 타락한 인간들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광인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귀신의 손아귀에서 해방이 됐어요. 15절에 말하기를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어요. 예.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은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가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 제 아무리 IQ가 높고, 뭐, 머리가 좋고, 뭐,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이 그 광인이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 그래요. 발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스승이라든지 훌륭하신 인격자 밑에 배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세는 구원의 한 측면을 대변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온전한 정신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뒤틀려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오염된 마음을 회복시켜서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겨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사탄의 발 아래가 아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너를 불쌍히 얼마나 크게 불쌍히 여기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인을 회복한 일을 큰 일이라고 해요. 큰 일이다 이것은. 예.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크나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귀신에게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이 돼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널리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무덤 사이에서 처참한 물꼴로 인간의 최소한의 품위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 온몸을 자해하면서 죄하러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시킨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쇠사슬과 쇠고랑과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광인에게 더 큰 고통만 주었어요. 세상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박에 묶여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이 눈이 안 띄지고 귀가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리니까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근데 고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큰 구원을 보고도 다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원치 않았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자기들은 아마 고라사 강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광인하고 무슨 달리 옷도 입고 있고 뭐 자기들을 자해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뭐 그 정신이 온전한 것을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들도 무덤 사이에서 사는 미친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뒤틀린 마음과 뒤틀린 사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군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원치 않고 예수님을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요. 그들의 그런 요구를 예수님 떠나달라는 요구를 존중하십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떠나십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방에 다시는 방문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심판이 내린 거예요. 두 눈과 두 귀를 분명히 보고 드는 구원을 거절하면 그러한 그릇된 선택의 자유가 그들로 하여금 돼지 떼의 운명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본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로 진술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초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위를 가진 분으로 소개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불치병에 나병을 고치는 분으로 소개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죠.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초래된 질병을 고치시는 메시아고 자연의 위력까지 통제하시는 창조주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악령들까지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악령까지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보고 그야말로 그것을 묵상의 소재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회복된 광인을 그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나가서 그렇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날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마음을 예수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이 광인 치료된 이 미친 사람을 보냈어요. 네가 가서 네 입으로 얼마나 큰 구원을 받는지 말하라. 자기 자신의 겪었던 고통과 그 여러 가지 말을 쏟는 그런 한들을 다 자기가 풀어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모르고 뭐 성경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고. 내가 다 구원을 받았더라면 적어도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사건은 수많은 악령들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에게도 아주 큰 격려가 됐을 거예요.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당겨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나에게 손해가 옵니다. 나에게 잃는 것이 있어요. 돼지는 예수님 오시면은 물러가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됐지만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돼지를 잃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도 믿고 돼지도 기르고 그럴 수 없어요. 이 고라사 거민들이 어느 쪽을 원했냐면 돼지들을 원했죠. 그들은 다시 이제 뭐 돼지가 다 죽고 없었지만 또 다시 이제 돼지 사다가 양돈 사육을 다시 했겠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을 떠난 예수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돼지들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어요. 돈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보화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잃었어요. 썩지 아니하는 보화는 잃었다 그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썩지 않은 양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썩어버리고 말아요. 그들은 현세의 불을 택했다가 영원한 불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돼지 때 몰살 원인이니까 그분이 재앙을 가져오는 분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이 아니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때 몰살은 또 이 악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생하게 예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주선은 어디예요? 저의 행주선은 어디일까요? 거듭난 신자라면 더러운 귀신들과 돼지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